1절 상반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상반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오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젊으셨을 때 다양한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집을 고치는 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장이 있어야 되죠. 망치가 있어야 되고 못이 있어야 되고 또 다 수리한 다음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그런 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미리 사전에 그것을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학생으로 왔을 때 그 말씀, 그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을 준비된 상태에서 가르쳤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일을 한다는 건 그 일하는 곳에 정해진 시간에 늘 가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거나 일을 하거나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상태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또 그 해야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61장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주제 아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메신저. 둘째,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 청중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사역, 메신저,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중,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시대에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부은 사람,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그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세 종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왕이고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입니다. 왕, 이스라엘 시대의 왕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왕은 백성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통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즉 하나님 대신에 이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왕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 하나님 대신에 분별해 줘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했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라가 하는 일은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준다. 이것만큼 정말 특별한 일은 없겠죠. 선지자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 했을 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그 담당한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하신다라는 증거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도 주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왕 다윗 왕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이 이사야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자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가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결국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8세기와 6세기에 북왕국과 남왕국은 각각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고, 남왕국은 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사야 선지자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을 지은 자가 이사야 선지자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자기의 입술은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이사야라는 선지서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50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61장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본인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처해 있는 그 문맥을 살펴보면 그 문맥 속에서는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묘사한다는 건 정말 참 구원자, 단지 일개의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0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직 안 해요. 그리고 61장 11절에서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열방 앞에 발생한다 이런 얘기는 온 땅에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의 역사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묘사된 사람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사야는 곧 오실 구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큼이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없었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마리아가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하였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는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만큼이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됐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만큼이나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배드리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메신저로 오셨고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로 오신 메신저가 우리에게 전해줄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신 일들, 사도행전의 그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로 신약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많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분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똑같은 말씀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6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몸이 건강한 자나 몸이 아픈 자나 그리고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든지 필요로 한 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뉴스를 손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저는 신문 배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벽에 한 2시 반,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보급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신문을 받아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껌껌한데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신문을 그 층수대로 신문을 이제 배달을 하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신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전화기나 뭐 컴퓨터
여기서 갖다 줘요.
네.
네, 갖다 줍니다.
갖다 줘서?
네, 갖다 줄게요. 여기 다 갖다 줘요. 네.
그 뉴스를 손쉽게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내용이죠. 내용. 우리가 받아보는 소식의 내용.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자고 일어나면 또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고 또 자고 일어나면 어디선가 또 범죄가 일어났어요. 계속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에요.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때 기원전 8세기경에 그들에게는 회복과 구조, 구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있은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온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는 이런 약속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소식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구원의 방편이 다른 데는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누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일곱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죄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완벽한 공의가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식하면서 그 예수님 하신 일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셨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야만 우리가 있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음 메시지의 청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메신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는 이 메신저와 메시지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 복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과연?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의 청중,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입니까? 그 우리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무시받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그 멸시를 받고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들이면서 가난한 자들은 가진 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해지는 게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조금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일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자인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든지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깨지고 영어로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broken heart. 즉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관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오랫동안 사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 부모님 보고 싶다. 가족이 보고 싶다. 미국에 있지만 아, 여기에서 관계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그런데 관계가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저희의 마음, 저희들의 마음도 상당히 기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내가 알 수 없고 이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분과 같이 교제할 수 없다면 정말 우리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인이고 우리가 미국인이고 우리가 아시아인이고 우리가 화려한 이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곤고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모양의 진공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 진공 상태의 모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하고 노력해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빈곤에 대한 치료책 없이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공통점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가난한 자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아주 비싼 아파트에서 아니면 저택에서 늘 고급진 음식을 드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죠. 정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공중에 나는 새도 갈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정으로 부유한 분이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는 첫날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제는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외롭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연합하며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슬픈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에 동참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즉 우리도 그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또 교제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령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고 또 학대받고 무시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성령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분과 늘 성령 충만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0번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